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달리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푸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푸르고 또 구름도 한 점도 없고 따뜻하게 햇볕이 비치는 가운데 무엇인가 마음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푸른 하늘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늘 푸르게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절 중간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대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 중심의 사람 중심의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기업도, 나의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권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은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기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신앙적으로 돌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고 부르던 시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게르 그러면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니그로라고 합니다. 검다, 그 사람의 피부가 검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출신이어서 니게르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열심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그는 아프리카 북쪽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분봉왕 헤롯은 지난번에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왔던 헤롯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번의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고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세상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데 그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나엔이 신분이 높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같이 자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오는데 그는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못된 과거가 있었는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180도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있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 있었고 구브로 출신이 있었고 유대 출신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이 있는가 하면 평민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밑바닥의 하층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교회를 이룰 때에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권주의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로 여겨야 돼요. 이 지구상에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종교와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대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은혜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의식이에요. 자, 우리가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난 점 이것을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우리 속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 뭐냐면 은혜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메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메말르면요. 마음이 푸석푸석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 싹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낮은 자존감 속에 항상 인생을 어둡게만 보면서 어떤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하면서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방력은 딴 것이 아니라 처방약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면서 은혜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형제자매로 사랑하면서 바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은혜의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식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자,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합시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 어떻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것은 예배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단지 밥을 안 먹고 뭐 다이어트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 기도라고 하는 말이 따라올 때도 있고 안 따라올 때도 있지만 금식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음식의 음식까지도 공급하지 않고 먹지 않고 음식을 중단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텐데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리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없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맙시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백줄이 없어요. 앞길이 안 열려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건강이 약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삽니다. 반대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제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병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금식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속죄일 때 민족의 죄악과 개인이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며 금식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고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영적인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옵소서 사람이 자유로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영적인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무엇이 필요해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 블레셋에게 성읍들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영적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발하여 블레셋이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왕비 때에 이 하만이 계략을 써서 유다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을 때 에스더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은 모르드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럴 때 왕의 마음이 바뀌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살고 그리고 하만의 세력들이 반대로 전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과 축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은혜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푸른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외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은혜의식에 충만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한 것, 메인 것, 막혀있는 것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